169. 천국의 새 17. 내 임신 소식은 금세 칼스바르와 라츠의 상류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임신을 한 공작 부인이 여전히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기 충분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가문 내에서의 견해는 달랐다.
머리 하나는 아주 좋은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어머님의 견해는 그것이 전부였다. 할머님의 태도 역시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며칠 전 통화를 끝마칠 무렵 어머님께선 오히려 뜻밖의 말을 꺼내셨다.
기왕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렴. 헤르하르트로 살아가는 한은 누구도 감히 너를 무시하게 두지 말라는 뜻이란다. 알겠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지나친 열의가 귀부인답지 못했지만 별다른 핀잔을 듣지는 않았다. 그러니 나는 정말 열심히 해볼 작정이었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물론 세상에는 굳은 의지로도 극복하기 힘든 일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입덧은 바로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일이 분명하지만. 얼마간 잠잠했던 입덧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결국 책장을 덮고 소파에 누웠다.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저물어 있었고 마티어스가 곁에 있었다.
식사는?
오늘은 조금 먹었어요.
또 복숭아?
그가 시선을 들어 복숭아가 가득한 바구니가 놓인 테이블을 살폈다. 내가 임신한 후로 우리의 침실에는 항상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레일라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한 밤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벅찬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 찬 눈을 반짝이며 깜짝 선물을 내밀듯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 나는 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날 아침 하고 싶은 말을 애써 참고 있는 듯한 레일라를 보았을 때 어렴풋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그날 저녁 주치의인 펠러 선생과의 통화로 기정사실이 되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공작님? 공작 부인께서 이 일은 직접 말하고 싶으니 비밀로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하죠. 모르는 일로 해두겠습니다. 그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의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물론 펠러 선생이 계시는 한 이런 걱정은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으리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로 사경을 헤매는 레일라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날들의 기억은 전쟁보다 더 끔찍한 상흔으로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주치의는 왕진 요청 없이도 수시로 저택을 드나들며 레일라의 건강을 살폈다. 입덧 증상을 제외하면 레일라는 건강했고 뱃속 아이도 그렇다고 했다. 신뢰에 부합하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미 아는 임신 사실에 놀랄 준비를 하고 저택으로 돌아간 밤은 내게 다소 어려운 시간이었다. 레일라는 식사 내내 말을 돌렸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바라보는 눈에 담긴 기대감도 커져갔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사실은 그게 잘 가늠되지 않았다. 기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기뻤다. 사랑하는 여자의 뱃속에서 내 자식이 잉태되어 자라는 일이었다. 레일라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아마도 레일라가 기대하고 있는 듯한 감격은 없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었다. 이미 예견된 자연스러운 인과였다. 레일라는 식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벼르고 벼르던 고백을 했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레일라는 그 침묵을 벅찬 기쁨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리고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보이는 것으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안아줄래요? 그래주면 좋겠는데.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긴장감이 담긴 레일라의 초록 눈이 아름답게 빛났다. 그 사랑스러운 여자를 힘껏 안는 건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이었다.
복숭아 먹고 싶어요.
복숭아?
달고 아삭아삭한 복숭아요. 흠집 없이 예쁜 그런 거 말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바람이었지만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선물이라 칭하기도 곤란한 복숭아 한 바구니를 품에 안은 레일라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얼굴이었다.
제일 예쁜 걸로 먹어야지.
어차피 전부 다 네 거야, 레일라.
그래도요. 이 중 어느 쪽이 더 예뻐요? 당신이 골라줘요. 제일 예쁜 것부터 먹을 테니까.
글쎄... 왼쪽? 레일라는 그렇게 선별된 가장 예쁜 복숭아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복잡한 눈빛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다행히 레일라는 그리 오래지 않아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신중하게 일종의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듯 복숭아를 먹었다. 작게 한 입, 또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들려오던 아삭거리는 소리와 달콤한 과즙 향기로 나는 그 밤을 기억했다. 그래서인지 레일라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코끝에 복숭아 향이 감도는 기분이 들곤 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복숭아도 먹고 다른 것도 먹었어요.
다른 어떤 거?
달걀이랑 닭고기 조금, 빵도요.
속이 불편할 때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니지 않아?
공부를 해봤는데 태반이 빨리 형성돼야 입덧이 진정된대요. 그러려면 달걀과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기한테도 좋고요.
구역질하면서 그런 걸 먹는 건 구역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애매하게 쭉 괴로운 것보단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시험도 쳐야 하니까.
과학도다운 결론인가 보지?
네,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이죠.
침대에 누워, 레일라.
싫어요, 여기 있을래. 침대에 누우면 입덧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소파와 침대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쩐지 느낌이 그래요. 알아요. 이건 좀 비합리적인 말로 들릴 거란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신도 입덧을 해보면 합리적인 사고만 할 순 없을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레일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식은땀이 돋아난 창백한 이마를 쓰다듬으며 내심 한숨을 삼켰다.
마티, 나 책 좀 읽어주면 안 돼요?
책?
저기 테이블에 있는 책이요. 시험 범위까지 아직 다 보지 못했거든요. 당신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일라가 가리킨 건 복숭아 바구니 옆에 놓인 고생물학 책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레일라의 손때가 묻은 두꺼운 책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고대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편처럼 지독한 여자. 겨울방학이 가까워지자 레일라 폰 헤라르트라는 내 이름 뒤에 따라붙는 악평이 하나 더해졌다. 임신한 몸으로 꼬박꼬박 강의실에 나타나 이번 학기에도 수석자리를 놓치지 않은 나를 보는 시선에는 이제 경멸보다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스며있었다.
너도 보통은 아닌 아이구나. 고생이 많았다, 레일라.
커다란 기쁨을 준 어머님과의 그 짧은 통화를 나는 몇 번이나 되새겼다. 그리고 그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춤을 추었다.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지금처럼.
마티, 지금이요, 얼른!
태동을 감지한 순간 다급히 외쳤다. 서둘러주면 좋을 텐데 마티어스는 한결같이 느긋하기만 했다. 나는 침대가에 걸터앉은 그의 손을 서둘러 내 부른 배 위로 끌어당겼다.
움직이고 있어요. 느껴지죠?
그래.
아기가 많이 컸어요. 몇 주만 더 있으면 나 정말 펭귄 같아질 거예요. 예쁘기는 힘든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예쁘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차마 부끄러워 꺼내지 못한 말을 듣기라도 하듯 마티어스의 입술이 이마에 닿았다.
그럴게. 얼마든지 그럴게, 레일라.